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비록 우리의 고백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에 힘을 입어서 다시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 예배의 모습으로 갖추어져가는 복된 아침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해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야레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난 시간 창세기 22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야 내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 라는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반백년의 긴 신앙의 여정을 걸은 후에야 그분에게로부터 들은 영광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여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내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최고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듯 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동일하게 빚으셨고, 또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계기로 또 어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개 우리의 신앙의 성숙,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체크할 때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확인받았던 그 사건도 이삭 헌제가 끼어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결과가 인정을 받은 외적인 이유에는 틀림이 없지만 항상 하나님은 일 자체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단지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 여기에서 인정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내 삶으로 분별하는 삶, 즉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영적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자리를 잡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영광스러운 말이 우리에게도 들려지지 않을까요? 저는 신앙의 경주를 함께 해가고 있는 신의과 교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이야기, 내가 내 믿음을 확인했다,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운 대로 로마서 12장 1절과 3절의 주제대로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확인받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내어서 증인된 삶,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23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여기 1절과 2절은 사라의 죽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23장은 사실 1절과 2절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난 이후에 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실제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주제가 사라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20절의 이 비중이 다르지 않습니까? 3절부터 20절에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23장의 주제가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두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23장의 주제는 부동산 매입이었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어떤 형태로든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죠.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타로 세워가는지를 특별히 23장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서두에 나오는 사라의 죽음을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죽음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부동산 매입에 대한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방향타가 되는 사건이 되기에 여기 죽음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영적 예배의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칭찬에 머무른 삶이 아니라 그 다음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장 첫 서두에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인이 죽은 나이를 밝힌 적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라가 믿음의 조상의 부인이었고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1절과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으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사라가 누린 향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녀의 횟수가 127년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그 날만을 살아가고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각자의 횟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각자의 삶 가운데 인식하며 살지 않으면요, 사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내 삶과 무관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 교육자가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설교가 죽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선택한 본문이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열왕기하 2장 2절을 제일 처음 제가 설교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다윗의 유언을 선택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대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한 유언입니다. 다윗이 그 큰 왕국을 물려주며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돈이나 정치나 여러가지 문제에 앞서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죽음이다. 지금 내가 간다. 너희도 곧 간다. 너희가 젊은 것 같지만 잠시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데 대장부가 되어라. 말씀을 지키는데 인생을 걸어라.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 인생이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해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그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자기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먹였던 그가 맹수로 둘러싸인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에 둘러싸인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젊은 시절 전쟁터에 나서서 수없이 많은 적들과 대면하며 살았던 그였고 1,000명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병들을 동원해 자기의 목숨을 쫓았던 사울 덕분에 무려 10년간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다녔던 인생이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인생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유한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알고 살았던 그 시간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잠시 사는 인생이 사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인생을 세 가지로 정의해보았죠. 성경이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개와 같다라고 했죠. 세 번째로는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가 아니라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이 실상인 인생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고 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인생은 허무 절망 그 자체가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은 말 그대로 스쳐가는 그림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사실 여기 있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비로소 현실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 눈앞의 현실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판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당장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당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 너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뿌리는 이 씨앗들이 영혼 속에서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며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분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인생임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애통입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서 만나볼 그날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사랑했고 정들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도 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부인 재키 케네디 여사 눈앞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재키 케네디가 그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번 흘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여러 일간지들이 뭐라고 기사를 낸 줄 혹시 아십니까? 그녀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켰다. 그녀의 믿음을 극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밝혀진 건 그녀가 남편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정말 사랑한다면 슬퍼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한동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니 혹은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조차 막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보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합니다. 애통하며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긴장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 로마서를 배웠잖아요. 로마서를 배우면서 여러가지 갈등이 있으셨죠. 영적 예배의 삶을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 영적 예배의 삶은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도의 삶을 산다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서 뭐라고 했죠? 쉬운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쉬운 사람이 되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도의 삶이, 이 쉬운 사람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과 거리가 먼 삶입니다. 끊임없이 희생하고 섬기며 낮아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때로 사람들이 굉장히 비관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낙관적이 됩니다. 긴장관계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사실 긴장관계 속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슬퍼하면서 슬퍼하지 않는 삶, 비관적이면서 낙관적인 삶. 기독인들에게 한 단어로 우리의 삶을 축약시키면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을 합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종말은 끝이지만, 슬픔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종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긴장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애통의 두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애통하면서 울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무슨 관계죠? 부부지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긴 세월 동거동락했던 인생의 동반자를 잃었잖아요. 자기의 이기심과 거짓, 자기 욕망 때문에 바로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한 여자였죠. 오랫동안 아들을 약속받았음에도 불임으로 진화했던 여인, 남편에게 첩을 넣어주어야 했던 여인, 그 첩과 첩의 아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했던 여인, 한평생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던 여인. 여러분, 그래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 애통은 살아있는 날 동안 자기로 인해 수없이 많은 고통을 입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 동시에 묻어나는 애통이었겠죠. 또 살아있을 때 그 마음의 위로와 감사를 전하지 못함에 대한 괴로움도 함께 있었겠죠. 마치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 빼고는요, 반드시 이 이야기는 곧이어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남편이 먼저 죽을지 아내가 먼저 죽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데려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나의 배우자는 나의 죽음으로 인해 애통하겠습니까? 만약에 애통한다면 그 애통의 의미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시원하다. 여러분, 오늘 50%가 넘는 이혼율을 우리는 막 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은 50%도 사실은 자식 때문에 살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살지, 서로가 서로를 깊이 존중하며 알아가며 위로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고, 우리도 그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장례식장을 가면서 특별히 배우자를 잃은 많은 교우들의 장례식장에서 가슴이 아픈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잘 죽었다, 속이 시원하다, 그러신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마치 일평생 시어머니로부터 고통받은 사람들이, 그 며느리들이 그 죽음을 개운해하는 것처럼 자기 배우자의 죽음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개운해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왜 그렇죠? 결혼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위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죠.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많은 그 결혼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노년에 이르러서 하는 이야기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자기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함께 살지만 함께 대화하지 않은 것 때문이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마음과 서로를 알아가는데 시간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죠. 돈 번다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고.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배우자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여러분, 사실 부부가 언제 필요합니까? 부부는 나이 들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을 다 떠나보내고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면 그때 두 사람이 한 인생을 걸어가죠. 그런데 젊었을 때 평소에 서로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익혀놓지 못하면요, 정말 필요한 그때 서로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부가 정말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 번 강조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취미생활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죠. 아내가 드라마를 보자고 하면 봐줘야 됩니다. 남편이 괴상한 걸 하자고 하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함께 훈련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설교를 마치고 복산초등학교 운동장에 한번 이렇게 가서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거기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제 눈앞에 그 60대 후반쯤 되시는 노부부가 이쪽 편에 한 분 서 계시고 저쪽 편에 한 분 서 계시고 두 분이 공을 차서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광경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살면서 처음 봤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두 분이 이걸 하는 걸 딱 보면서 제가 그 아내 되시는 할머니를 유심하게 쳐다봤어요. 그 남편의 수준 낮은 이 요구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애를 쓰셨을까. 그런데 공을 차는 걸 보니까 부인이 훨씬 잘 차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면 골프면 골프고 테니스면 테니스고 배드민턴도 좋고요. 등산도 좋고요. 뭔가 시간을 함께 나누며 함께 서로를 알아가고 그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 늙어서 둘이 있을 때 같은 여생을 즐길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대부분 나이 들어서 따로 놉니다. 그러고 이 순간을 맞이할 때 그것이 남자든 여자가 되든 남아있는 쪽이 애통을 할 때 그 애통의 의미가 정말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는 삶, 멋지게 살고 멋지게 떠나가고 또 남은 사람은 그를 위해서 정말 사랑의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눈물, 애통이 있을 때에만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알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리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서두를 이미 배우고 넘어왔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24장 이후로는 이 가정과 부부 간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 대부분의 가정은 실패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다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지만 성경이 굉장히 아주 묻어두면 좋을 걸 증거를 탁탁 짚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라는 기랏 야르바에서 죽었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아요. 거리가 한 4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얼마나 함께하지 못하고 깨어져 있는 가정들이 많은지 뒤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야곱의 가정,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그 젊었을 때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을 때 노년에 맞이하는 대부분의 결말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137세가 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직감하죠. 아, 아내가 갔구나. 이제 내가 가야 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사건은 자신의 아내나 남편 혹은 가족들을 잃을 때입니다. 그 슬픔은 우리의 삶의 깊은 고통과 좌절을 낳기도 합니다. 수없이 먼저 자녀들을 떠나보낸 부모들의 삶을 돌아보면 깊은 고통과 좌절로는 충분히 형언할 수 없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 남아있는 생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여름에 두 번이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신규식 목사님 같은 경우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그 청년부를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가 두 명이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정 중에 한 분 어머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교회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이 젊을 때 죄의 조금이라도 더 물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한 영혼으로 데려가신 것 감사하게 여기고 자기 아들에게 주어야 할 많은 돈들 또 준비해뒀던 것들을 그 교회 청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나머지 자식들을 위해 믿음의 부모로서 살아가셨던 그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사건이 어떤 생의 의미로 다가오느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신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간 그러니까 후반부에 속한 시간이잖아요. 노년의 시간이잖아요. 그 노년의 시간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도 그죠? 이제까지 하나님 그 말씀을 동행하며 그 신앙인으로서 빚어주는 긴 여정의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이제껏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내 만족과 내 위로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를 준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이집트로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거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일이 되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듣기 싫은 말씀, 힘든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자기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라의 죽음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지금 자기가 해야 할 것은 그 땅에 부동산을 매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안정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같은 부동산 매입을 했는데 같은 부동산 매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3절이 어디하고 둘러싸여서 이루어져 있느냐면 18절이 같은 맥락의 구절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러니까 확정된지라 하고요. 일어났다라는 말이 달리다 쿰이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일어났다로 이게 표기가 되었고요. 하나는 뒤에서 확정되었다. 같은 용례의 말인데 문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두 용례를 같이 씀으로써 주제를 묶고 있는 거죠. 주제가 이것이라는 거죠. 일어났다라는 말은 사실 시신에 엎드렸다가 일어났다라는 말인데 언제 쓰였냐면요. 엘리야가 수넴 여인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시신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지 않습니까? 유두고도 마찬가지죠. 말씀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사도바울이 그 위에 누웠다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를 일으켰다. 달리다 쿰. 본문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달리다 쿰 일어나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엇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한 일이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정되었다. 지금 본문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 슬퍼함에 동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23장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분별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똑같죠? 하나님은 완제품을 인생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불완전한 것, 여지를 남겨두시고 주십니다. 완제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한꺼번에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늘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내게 아들을 주고 가나안 땅도 주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먼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땅 거민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에 믿음으로 서라, 버티라 아주 더디게 열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라 치면 하나님 또 다시 다가가셔서 해와 달과 모래를 비유하시며 약속하시며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겠다 다시 세우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완성해 가실 때 항상 사람과 함께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시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한 땅에 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 한복판에 던져졌잖아요.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 오늘도 원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60억이라는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지어서 보내신 이유는 분명히 있죠. 무슨 거대한 일보다 우리 곁에 두신 그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다시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며 살기를 애쓸 때에 언젠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 믿음을 확인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서로 알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는 훈련을 통해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내 자신이 노력할 수 있는 인생 지혜를 달라고 한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씀 앞에 또 하나님 베푸시는 사건들 앞에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생이 유한자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력 있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신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또 명하신 대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이 물질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시선 맞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